아픈 세상 어떻게 고치실까? 고치심, 힐링은 맥락이 있고 깊은 의미가 있는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아프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뿐 아니라 마음이 다치고 서로를 미워하는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런 아픈 세상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읽으신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나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부터 39절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부르심, 힐링, 힐링, 부르심 공동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제도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 권위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나 회당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 그 사람들은 고단한 노동, 먹고 사는 걱정, 그 속에 담긴 절망이 오늘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핍박받고 삶이 어려운 아주 밑바닥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깊은 데가 뭐겠습니까?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라는 어떤 작가의 상상력이지 않을까요? 성전 중심, 제사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세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실험해보라는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조언이 아니죠.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얄팍한 곳에서 반복되는 실패, 그 실패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 보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는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현행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도둑질,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죄는 내 삶이 지금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맛도 없고 희망이 사라진 깨어진 상태, 부서진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학에서 비극 아들이 자기 아버지 죽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죄는 위선의 결과라는 것이죠. 원래 하늘에는 신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땅 위의 세계에서는 하늘에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한계를 넘어선다? 인간의 오만이라는 것이죠.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확신 속에서 결국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고 아버지를 죽이게 하고 또 자살까지 하고 이런 비극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고 자랑하고 오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으로서 죄라고 합니다. 오만이죠, 오만. 도덕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킴, 그게 죄라고 합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리스의 오이디푸스처럼 인식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관계를 부수었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속죄를 해야 되죠. 속죄는 보통 지워버리는 거 있죠.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속죄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래야 속죄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뭐 그리스 이야기도 하고 유대인들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우리 누가복음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존재가 한계가 있다. 오만해서 죄를 지었다. 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그게 죄다. 그것만 가지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는 마치 오이디푸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던 것과 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그 결말이 비참했어요. 다 죽습니다. 몰락하고 비극이지.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용서와 부르심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10절입니다. 본래 랍비가 리더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한테 찾아갔어요. 어부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같은 나병 환자를 찾아갑니다. 국세청 직원한테 찾아갑니다. 일부러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시려고 관계를 맺어보시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그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뭐 나 지금부터 예배당에 나가니까 이 세상에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그런 나쁜 짓 안 해 라는 종교적인 헌신 아닙니다. 억압받고 버림받았던 성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옴, 하나가 됨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부들하고 병걸린 사람하고 세리한테 그 실패한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스트셀러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메시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의 오만이 드러내는 절망은 예수님 부르심 안에서 인정받고 회복된다는 놀라운 변화된 스토리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고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그 자리, 복음이 탄생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따른다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To be in the same way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랑 같은 길에서 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 길이죠. New way죠. 여기서 way 요 자체가 따른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나도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같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사회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만지십니다.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 한마디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사람을 피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가까이 가서 만지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본질이 이 죄인의 몸에 닿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죄인에게 옮겨가는 병나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낫게 되었다라는 말뿐일까요? 아니죠.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나음을 입었을 때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개인을 고치신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아픈 사회를 고치신 분이십니다. 배제와 혐오로 병든 사회를 손길 하나로 다시 엮어내신 것입니다. 국세청 직원 레위를 또 부르십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세요. 레위는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축제 말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그런 자들과 함께 먹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금식이나 제사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앉아서 밥을 나누어 먹는 자리로 하나님 나라는 오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는 말씀은 새로운 관계의 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옛 질서 속에서 죄인과 의인이 나뉘었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새 질서 속에서는 모두가 함께 앉는 겁니다. 이 식탁은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상징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고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말하면서 하늘의 평화를 말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설명은 해야 돼요. 하늘의 평화가 어떤 것일까? 그 평화는 이 땅의 상처를 고치시는 것, 힐링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그러죠. 땅에 있는 것은 보통 육적인 것이라고 그러죠. 현대교회는 오랫동안 영적인 것이 땅의 것보다 낫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늘의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이다. 잘 모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석을 해왔어요. 그것을 영어로 spiritualization, 영적으로 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땅의 가난은 경제적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그리고 해방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죄사함으로 영적인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아, 이거 죄 문제야. 이렇게 축소해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높게 치부했던 우리,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을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회복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고, 하늘의 평화가 사람들 사이의 화해로, 이 땅의 정의와 사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Incarnation,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시다. 이 세상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간단히 답하셨습니다. 멀리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와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 말씀은 세상을 고치라는 초대이죠.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아픈 세상을 고치는 손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을 고치신 분이 아니고 병든 사회를 고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눌러서 복종시키시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부서진 관계를 잊고 배척당한 자들을 불러들이는 권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묻습니다. 주님, 이 아픈 세상을 어떻게 고칠까요? 깊은 데로 가라.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한마디 한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대중 여론의 생각과 원칙을 기록하는 온도계가 아니었습니다. 온도계는 아시죠? 여기 걸어놓으면 그냥 됩니다. 80도, 60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온도계가 아니래요. 교회가 사회의 풍속을 변화시키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온도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아픈 사람한테 다가가시고 사람들이 처해 있는 구렁텅이와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어 공동체로, 가족으로, 교회로 복귀시키시는 놀라운 복음을 몸으로 보여드림을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 이 아픈 세상 우리가 어떻게 고칠까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 같은 길로 걷는 새길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